있습니다. V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0일부터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미한일 3자연대의 지속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과 한국 군이 10일부터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연습을 실시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6일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미국의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윤석열 정부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 바로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 그리고 8월에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인데요. 이들 훈련은 대규모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찌감치 훈련 일정 등을 확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바이든 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이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그 연례 훈련의 규모 등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번 훈련처럼 계속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진행된 것인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첫 번째로 대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을 감안해 새로운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미는 그 북러 협력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 GPS 교란, 또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전술적 변화 상황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훈련할 것입니다.
북한의 드론, 무인기 공격 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겠다는 것인데, 훈련 일정과 훈련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한미 미한 연합훈련은 자유의 방패 훈련인데요. 훈련 기간은 그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실시됩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한국군 19,000여 명, 그리고 주한미군도 참여하고요. 아마 그리고 미 본토에서 전략자산 등도 전개될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합훈련의 특징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야외 기동 훈련을 크게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 훈련 때에는 야외 기동 훈련을 10건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16건 야외 기동 훈련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을 감안한 그런 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군은 현재 그 러시아에 파병돼서 우크라이나군의 그 드론 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드론 무인기를 사용한 그런 그 전투 상황에 노출돼서 현대전을 지금 그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군도 드론을 활용한 작전 또 적군이 그 드론 무인기로 공격해올 경우에 한국군이 이에 어떻게 방어하고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정을 한 그런 드론을 사용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 밖에도 북한은 가끔 그 보면은 그 휴전선상에 그 GPS 전파교란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GPS 전파교란 또 북한의 테러 또 북한이 그 자주 벌이고 있는 사이버 공격 이런 것에 대응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의 그 자산, 인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가 하는 방어 훈련도 실시하고요. 또 미군은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미 본토 또는 괌 등에서 미군의 그 전략 자산 이런 것을 전개하는 그런 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새로운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가 지난 30년간 정기적이고 그 방어적인 훈련을 쭉 해왔는데 매년 3월 또 가을에 실시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이제 뭐팀 스프리트, 키 리졸브 훈련 이런 것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이름을 바꿔서 자유의 방패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그 연합 훈련의 그 기본적인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한 훈련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합참이 그런 대비한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앞서의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치 사항을 숙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그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그 단계별로 미국과 한국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몇 차례 했었던 핵 협의 그룹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실 그 북한의 핵 공격, 핵 관련 움직임을 상정해서 도상 연습을 실시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관련 말하자면 조치 사항을 연습을 통해서 숙달할 것이라는 게 앞서 이성준 공보실장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2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슨함이 한국에 전개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배경은 그 한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그 합의 여기에 따른 겁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그 들어서고 나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연합훈련에 대해서 가급적 좀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의 그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연합훈련을 할 적에 이에 때 맞춰서 미국의 전략자산, 항공모함 또는 뭐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전개하자 이런 것에 합의를 했고 한국도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그 미국의 핵잠수함 칼빈슨호가 그 부산에 입항한 거고요. 그 뜻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한국 방위 공약 이것을 확인을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그 항구적이고 철동 같은 그 확장 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흔히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데 칼빈슨함의 재원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고 특히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칼빈슨함은 그 1982년에 취역을 했고요. 원자로 두 개를 갖고 운영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333m 그리고 그 폭이 76m가 되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 7함대 소속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당한 승조원이 5,000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탑재된 전투기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80여 대가 탑재돼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F-35 전투기 그리고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도 있고요. 또 수송기 오스프리 수송기도 있고요. 전부 다 최신의 항공기들로 한 80여 대를 탑재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이 같이 그 항모와 함께 수행하는 강습단은 이 북한 등을 포함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단은 구축함, 순양함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순항미사일도 직접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도 함께 기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말하자면 미국의 군사력 가운데서도 상징적인 그러한 무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한연합훈련이 계속되고 또 칼빈슨함이 한국에 전개되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그 연합훈련을 좀 축소하거나 또 이런 전략자산 이런 것을 좀 덜 하는 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약속했던 전략자산 전개도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기에 따라서는 좀 특이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그 차원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 언급 이런 것을 보내고요. 동시에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한미 공약, 방위 공약 이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그 상충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 차원에서는 협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행정부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북한과의 협상, 무슨 비핵화 협상 이런 것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계속 방위 공약 또 비핵화 이런 것에 그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이중적인 신호, 이중적인 행동 이런 것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국에 전개되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4일 담화를 내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트럼프 2기에서 담화를 낸 게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북한이 이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담화를 낸 적은 있지만 그 수준은 국방성이나 외무성의 대변인 또는 실국장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정부의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가 이렇게 담화를 낸 것은 처음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사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실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동안에 나온 어떤 담화보다도 수위가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지금 이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이런 도발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과 함께 한국이나 일본과 협력한 공조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도 발표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그 미국의 진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도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일까요?
모종의 어쨌든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를 내는 거 보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김여정 부부장은 가만히 앉아서 정세를 논평하는 데 그치지만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시위 행위를 기록해 갱신해 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연합훈련을 통해서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일종의 북한을 향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니까 북한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그 옵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CBM을 쏠 수도 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전략 순항미사일 이런 것을 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것은요. VOA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그 최첨단 그 전투기가 한반도 동해상공을 최근 그 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등 모종의 도발의 그 어떤 신호를 파악을 하고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한미 간의 그 연합훈련 그 도중에 북한이 어떤 그 미사일을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를 보면 과거에 비해 점잖은 표현이 많은데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점잖은 표현까지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강도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미국이나 미국의 최고 지도부를 향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던 것에 비하면 표현이 좀 순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요. 또 인신공격적인 그런 내용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주장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대북 정책이나 접근 방식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그 서둘러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각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대립 구도를 세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신중한 모습을 취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또는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돼 나오는지를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그 의도라는 것이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미한일 안보 협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콜비 지명자의 말 들어보시죠.
I'm not theologically opposed to it, Senator, but I've been skeptical. I was in Korea earlier last year, and you know, there's the.
콜비 차관 지명자는 작년 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연대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기자, 콜비 차관 지명자가 왜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죠?
예, 사실 지난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한국에서의 그 말하자면 비상계엄 사태 꼭 이것만을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정치 동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좀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불안정한 정치 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콜비 지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자간 협력체에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이렇게 말하자면 협력을 강화하고 본격화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세 나라 모두가 합심해서 필요한데 지금 한국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국정 지도력, 리더십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지적하고 우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국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콜비 지명자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인지 아니면 3자 간의 안보 협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말하자면 정책 방향을 내비친 것인지 이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책 차관은 사실 국방부의 3인자이긴 하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콜비 지명자가 이제 인준을 마치고 실제로 정식 임명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작업이 정책 작성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직접 정책 차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를 한 인물인데 최 기자, 콜비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또 정책 차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콜비 차관 콜비 지명자는 국방부 관료 출신이고요. 전략가입니다. 전략통입니다. 그래서 과거 국방부 전략부차관보 이런 것으로 있으면서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 해외 배치, 국방 태세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수립까지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과거에 국무부의 군비 통제, 국제 안보 이런 것과 함께 미국의 군사 측면에서 대외 정책을 이끈 전략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콜비 지명자를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상당히 지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기존의 대부분의 국방 관료, 외교 관료들과 상당히 다른 성향의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나온 발언을 쭉 보면 콜비 지명자는 어쨌든 미국의 대외 정책, 국방 정책이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동맹국들, 예를 들어서 일본, 타이완, 한국 모두 지금 미국에 상당히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좀 더 방위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서울에 들려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와중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국이 핵무장화하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발언을 해서 상당히 한국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사실 그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 질문에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라고 한 질문을 한 의원이나 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한 콜비 지명자 모두 추가적인 옵션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런 그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그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질문의 취지를 보면 미국과 한국이 그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뭘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를 가동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해왔고요. 또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할 것을 주장해 왔거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추가 옵션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인지 이런 점을 이제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이 콜비 지명자는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추가적인 옵션에 한국이 할 수 있는 들어가는지 포함되는 것인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콜비 지명자는 이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식이 다르고요. 또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북한의 위협보다는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위협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콜비 지명자가 실제로 정책 차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경우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한국의 핵 무장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콜비 지명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왜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네, 콜비 지명자가 이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의 발언을 쭉 보면 콜비 지명자가 그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유럽과 그 아시아의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의 그 나토 여기에 가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밀접해 있고 또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의 비슷한 공통의 그 가치들을 그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도 많고 또 인종적, 종교적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 같은 유교 국가들도 있고 이슬람을 믿는 그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도 있고 인종적으로도 상당히 다르고 정치적 상황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른 상황에서 유럽 같은 그 나토를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아마 콜비 지명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콜비 지명자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콜비 지명자는 기존의 그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그런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면 답변 과정에서 서면 답변서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콜비 지명자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나 자신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목되는 것은 콜비 지명자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민간인으로서 있으면서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잘 아신 대로 한국과 미국은 현재 전작권과 관련해서 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전까지만 해도 양쪽은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확보돼 있는지 또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으로서 제시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콜비 지명자는 민간인으로 있을 때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준비가 덜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비 지명자가 이제 정책 차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경우에 그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과는 다른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Six weeks ago, I stood beneath the dome of this capital and proclaimed the dawn of the golden age.
트럼프 대통령은 6주 전 취임식 당시죠. 나는 이 이사당 돔 아래에 서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다면서 그 순간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시대를 열기 위해 신속하고 거침없는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에 대해 당파적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기자,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죠?
예, 사실 AP통신이 아니더라도 이 국정연설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AP통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당파적이었고 또 이 선거 승리를 자랑하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CNN 방송도 가장 당파적이고 통합과는 거리가 먼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연설의 기조 때문에 시작부터 이 의회 회의장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USA를 연호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하는 가운데 상당히 시끌벅적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특히 민주당 텍사스 출신의 엘 그린 하원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 항의하고 이런 반언을 외치는 가운데 경위에 의해서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미국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국정 연설 중에 불만을 표출하는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에도 줄곧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제로 퇴장당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고성으로 항의하는 것 외에도 문구가 적힌 검정 편말을 들고 이제 시위, 무건 시위를 했는데요. 그 편말에는 false, 틀렸다 또는 no king,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버니 샌던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연설 도중에 일찌감치 자리를 떴고요. 아예 그 연설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0분가량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 요약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100분가량 그 연설했기 때문에요. 연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주제는 역시 그 아메리칸 드림의 기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신의 그 두 번째 임기 동안에 어떤 것을 이미 이뤘으며 앞으로 뭘 이루겠다. 경제회복, 국경안보, 세계평화 이런 그 몇 가지 그 주제를 갖고 그 얘기를 쭉 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미국 내 그 원유와 그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그 시출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부채를 감소한다. 그러면서 낭비를 줄이고 그 효용성을 높여서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그 세금을 좀 줄여서 그 경제를 좀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무역 정책, 특히 그 관세입니다. 미국에서 그 제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철강, 반도체 이런 문제를 쭉 얘기를 했고요.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이미 그 통화를 했고 협상을 통해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번 그 국정연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연설 전체를 보면 이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서 이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여지도 없고 또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없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거의 온전하게 국내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북한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 대한 언급도 한마디 없었고요. 대외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국내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보다는 이 한국에 대한 관세 문제를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의 초반부에 그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사실 경제 문제, 무역 문제 또 이것과 관련해서 관세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한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한국 상품에 미국이 부여하는 것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 대한 말하자면 관세 압박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10일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배경과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또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경음악이 된 노래를 부른 여가수 신주원 씨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2021년 또 2024년 시즌 1과 2를 각각 공개한 넷플릭스 기획 연속극으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심각한 빚에 시달리는 456명의 참가자가 목숨을 걸고 456억 원의 상금을 놓고 게임에 참여해 결국 승자 한 명 외에 모두 사망하는 잔혹한 생존 게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하면서 극적인 전개를 이끌어가는데요. 시즌 1에서 승자가 된 주인공이 시즌 2에 다시 등장해 잔인한 오징어 게임의 배후를 추적하며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사상 가장 많은 시청 가구 수를 기록하는 글로벌 흥행 신화를 썼는데요. 시즌 1은 9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여러 나라의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등장하고 일반인이 참가하는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는 등 신드롬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흥행 성공에는 어린이 게임에 어른들이 참여하고 실패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잔혹한 설정, 그리고 그 잔혹함을 드러내는 다양한 흥미 요소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그중 배경음악도 화제를 모았죠. 오징어 게임의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선혈이 낭자한 장면과 대조되는 재즈 음악 Fly Me to the Moon이 나와 극적인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 노래는 한인 여가수가 불러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우먼톡 주인공 신주원 씨를 소개합니다. 신주원 씨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주원이라고 하고요. 노래하는 사람이고 현재는 뉴욕에서 거주 중입니다.
네, 한국에서 뮤지컬로 대학을 마치셨고 또 2018년에 미국에 유학 와서 2020년에 종합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마치셨던데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셨다고요. 이 길로 들어선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공부는 뮤지컬을 했고요. 지금은 재즈 뮤지컬, 뭐 할 수 있는 락, 뭐 힙합, 케이팝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저희 엄마가 미술을 하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공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랑 오빠랑 그냥 되게 아기 때부터 뮤지컬, 뭐 음악, 발레, 뭐 당연히 미술관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을 많이 듣게 되고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저랑 이제 오빠랑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 영향이 컸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접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네, 한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우연한 기회에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분의 연락을 받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셨다고요?
연락을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 분을 제 아는 작곡가 지인을 통해서 그냥 아는 사이였고, 전화가 와서 아 혹시 Flying to the Moon이란 노래를 아냐.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듣고 일단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 빨리 보내달라. 핸드폰으로 얼른 그냥 몇 개 녹음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아 이렇게 한번 불러봐라. 저렇게 불러봐라. 그래서 그거를 막 몇 차례 몇십 개 거쳐서 보냈는데 이제 설명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자세히 하시면서 그 노래 싱어를 좀 급하게 찾고 있다. 근데 이 노래를 황동혁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신다. 오케이가 돼서 뭐 녹음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냐. 그래서 저는 뭐 그때야 뭐 아 네 당연하죠. 넷플릭스요?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녹음실에서 정말 빠르게 진행됐었어요. 바로 녹음실에서 정재일 씨 만나고 또 이제 씬 이제 장면 얘기 듣고 간단한 그냥 설명과 함께 바로 저는 어느 순간 이미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녹음도 한 50분? 정말 짧았어요. 정말 그렇게 빠르게 끝난 게 세상 밖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큰 쇼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때 한국에 있던 저는.
네. 신주원 씨가 부른 그 노래가 이 Fly Me to the Moon이 나오는 장면이 사실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총살 장면이잖아요. 뭐 잔뜩 기대한 참가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참 충격을 안겨줬었죠. 그런데 노래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피 터지는 장면이라 해서 녹음실에서도 근데 노래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때 그냥 나름대로 아 이게 너무 완벽한 대조잖아요. 그럼 더 내가 더 맑고 영하게 그것도 이제 감독님이 사실 원하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대한 영하고 맑게 불러달라.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이 장면이 이렇게 잔인한데 내가 더 맑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런 소리를 뽑아내야 장면이 더 살겠구나. 그냥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기억나요. 녹음실에서 눈을 감고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려가면서 그냥 소리를 최대한 뽑아냈던 것 같아요. 더 밝게 더 그래서 되게 내 강렬했던 내 짧은 기억으로 남아요.
여기서 제가 잠시 그 노래를 한번 틀어보죠. 자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네, 이거는 오징어 게임 첫 번째 시즌에 나온 신주원 씨 목소리고요. 또 2024년에 나왔던 두 번째 시즌에서도 같은 노래를 부르셨죠.
시즌 1과 완전히 다른 음악이거든요.
오, 장르가 바뀐 같은 노래네.
완벽하게 다르게 편곡됐어요. 완전 다른 노래. 아, 시즌2는 제가 노래를 듣고 이 방에서 했거든요. 그때 너무 또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다시 연락 주셨어요. 감사하게. 다시 연락이 와서 대표님이 아 감독님이 남자 목소리를 원하신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또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와서 아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 하신다. 아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노래도 이번에는 힙합 버전으로 편곡됐거든요. 제가 딱 사실 좋아하는 음악이어서 아예 노래를 쓴다는 마음으로 정말 몇십 개를 보냈어요. 기도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다행히 감독님이 좋아하셔서 하게 됐어서 이번에는 뭔가 제가 약간 편하게 지금 현재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스타일로 부른 곡이 시즌2고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음악이 시즌2 음악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 해서 그냥 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징어 게임의 참 상징적인 장면이 그렇게 또 탄생하게 됐네요. 참 20대 아티스트로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두 번이나 하게 되신 건데 그 경험이 이 아티스트로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죠. 첫 번째로는 왜냐면 이렇게 큰 쇼에 제 목소리가 실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 일단 이게 굉장한 일이고요. 제 인생에서 큰 변화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제가 코로나 때 졸업을 하고 정말 학교를 다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기 올 기회가 OPT도 automatically cancel 됐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오징어 게임 덕분에 비자를 받고 온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변화고요. 제 목소리만 실렸기 때문에 제가 막 엄청 갑자기 어마어마한 유명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막 팬이 엄청 생겨나고 이런 변화는 없어요. 제 삶은 똑같은데 그냥 이 환경이 한국이 아니라 뉴욕이 됐다라는 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다시 왔다라는 점, 저 완전 럭키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유학생이 아닌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준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정확히 맞아요.
네. 자, 미국 유학을 결정하신 게 2016년에 유학파 출신 교수님하고 뉴욕에서 공연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던 게 계기가 됐다고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교수님이 NIU를 다 나온 작곡가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나서 와, 이게 뭐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 뮤지컬을 보면서도 제가 그때 영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그 공연을 보면서도 하나도 이 배우가 뭐라는지 일도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런 기분을 받고 울고 있고 위로받고 있지? 이게 너무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뮤지컬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 본 뮤지컬이 주는 것보다 한 10배, 몇백 배를 받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냥 아예 아, 난 여기다. 아, 난 여기 와야겠다. 그게 뮤지컬만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인종들, 너무 다양한 기준들. 내가 어딘가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세우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부르셨던 근데 그걸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아, 여기다. 그래서 바로 한국 가서 그때부터 그냥 정말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20대에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는 참 변화가 많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주원 씨 이제 뭐 5년째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활동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사실 제가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공연은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만든 노래를 퍼포밍한 쇼였어요. 근데 제가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으로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자리였고 근데 이거는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어떻게 반응할래나? 되게 실험적인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했고 관객들도 좋아해줬고 너무 제 스스로 아 잘했다 하는 공연이어서 그거 하나랑 라마마라는 극장에서 했던 공연 그게 13 Fruit Cakes라는 공연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Virginia Woolf라는 어떤 한 인물의 신에서 그 사람이 입장이 돼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하염없이라는 노래인데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지금 20대 프리랜서 가수 뮤지컬 연기자로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떠신가요? 가장 도전이 되는 게 있다면요?
뉴욕에서 가수로서, 배우로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생존하는 거. 뉴욕이라는 곳이 되게 만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바라는 건 음악만 좀 더 집중해서 노래를 정말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 제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 뉴욕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떠나고 다시 사라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사람들을 만들고 내 공간을 만들고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챌린지라면 챌린지입니다.
지금 그 뉴욕에서 아시안 가수나 배우들 활동은 어떻게 보세요?
종종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만 해도 아시안 배우들이 지금 많이 무대에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K-POP, K-드라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나 나 한국에서 왔어 하면 막 크리에 이러면서 되게 존중받듯이 어떻게 보면 제 가치를 확 높여주는 거잖아요.
신주연 씨는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음악인이길 바라는데요. 자신과 같은 길을 가려는 후배들에게는 나만의 고요함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합니다. 신주원 씨가 오징어 게임에서 불렀던 노래 Fly Me to the Moon은 원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우주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곡인데요. 연인을 사랑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청취자들을 위해 신주원 씨가 직접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름다운 선율 감상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명사의 불규칙 복수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뜻하는 데이터의 복수형은 뭘까요? 데이터스일까요? 데이터는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자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단수는 데이텀이죠. 미디엄, 매체가 여러 개일 때는 미디아, 매체들이 됩니다. 대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got a job at the New York Times.
Yeah, I'm glad to be working in mass media.
But newspapers are a dying medium, aren't they?
Hey, I hope not. I'm writing a blog for them.
I heard you got a job at the New York Times.
뉴욕타임즈에서 일자리를 잡았다고 들었어요.
Yeah. I'm glad to be working in mass media.
네, 대중매체에서 일하게 돼 기쁩니다.
But newspapers are a dying medium, aren't they?
그러나 신문은 죽어가는 매체죠. 그렇지 않나요?
Hey, I hope not. I'm writing a blog for them.
그게 아니길 바래요. 나는 거기에 블로그, 글을 쓰고 있어요. 영어의 명사를 여러 개로 표시하는 복수 형태로 만들려면 보통 뒤에 s를 붙이면 됩니다. book, 책이 여러 권일 땐 books, B-O-O-K-S로 쓰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규칙이 통하지 않고 불규칙 복수형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mouse, 쥐가 여러 마리일 땐 뒤에 S가 더 붙는 게 아니라 mice, M-I-C-E가 됩니다. 그리고 child, 아이, 자녀의 복수형은 children이 됩니다. 불규칙 복수형이 있는 이유는 영어가 다른 언어에서 단어들을 많이 차용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어들은 원래 언어에서 복수형을 따르는 규칙을 따르는 거죠. 고대 영어에서 유래한 child, 아이, 자녀는 복수형의 children, 아이들, 자녀들이 되고 ox, 황소의 복수는 oxen, O-X-E-N, 황소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온 man, 사람, 남자의 복수형은 M-E-N이 되고요. woman, 여자를 복수로 표현할 때는 women, W-O-M-E-N이 됩니다. Goose, 거위의 복수는 geese, G-E-E-S-E, 거위들입니다.
Man, men. Woman, women. Goose, geese.
Some come from Old English.
Child, children. Ox, oxen.
And others come from Greek and Latin.
Datum, data. Medium, media.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몇 가지 불규칙 복수형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비오의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